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겁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동차를 운전할 때 CBS 기독교 방송이나 FEBC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여러 교회의 설교를 듣곤 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공감될 때도 있고 또한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입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문 인터뷰 기사에는 더욱 자주 등장합니다. 믿음의 야성만이 아니라 기도의 야성, 예배의 야성 등 여러 종류의 야성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비롯한 여러 야성을 회복해야 한국 교회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 기도, 예배 등의 야성을 왜 회복해야 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야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야성을 버려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야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입니다. 즉 믿음 생활을 야성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본능이 이끄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르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그리스도인은 자기 본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걷는 사람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들판에 살며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닿지 않은 말, 야생마는 문자 그대로 야성으로 가득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사바나 지역에 널리 퍼져 사는 얼룩말도 야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을 가진 야생마나 얼룩말은 사람이 탈 수도 없고 수레에 매어 짐을 실을 수도 없습니다. 야생마나 얼룩말에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으려면 그 말은 반드시 조련사에게 조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입니다. 흔히 끊고 매사에 끊고 맺음을 잘 못하는 사람, 마치 결정장애가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결정하기를 미루는 사람, 매사에 나약하게 보이는 사람의 성품에 대하여 말할 때 온유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온유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지가 곧고 굳은 사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을 가진 야생마가 좋은 조련사를 만나서 훈련을 잘 받으면 그 말은 자신의 본성과 힘을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말을 가리켜서 온유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성의 정반대말이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온유하다고 표현된 사람이 두 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수님과 모세는 자신들의 야성대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야성, 기도의 야성, 예배의 야성 등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가 된 것은 교회 속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친 성질대로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루어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고 하나님을 다루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루는 기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이런 말들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무례한 기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고 그렇게 무례한 언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온유, 기도의 온유, 예배의 온유 등이 살아나야 합니다. 또 하나, 방송 설교나 기독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방문했던 교회의 예배당 내부 벽면에 그 교회의 표어가 붙어 있었는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병을 앓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관계가 좋아지고 또 다양한 종류의 소원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도 기적이 상식이 되면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유명한 교회,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또렷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적이 상식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멈추면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만나는 그 뜻이 무엇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정체 모를 먹거리를 보고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하다가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이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기적이 상식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달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도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 아니 빵 자체가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바게트 빵을 처음 먹어보고는 이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먹으니 배가 빵빵해지는데 빵, 빵, 빵. 그래 이것을 빵이라고 하자. 이 빵은 완전히 급바속촉이야. 이것만 먹다가 죽어도 소원이 없겠어. 그렇게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빵이 뭐 이래? 그냥 나무 작대기 같구만. 그 속에 파츠나 초콜릿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겉에 설탕이나 치즈가 발린 것도 아니고 아무런 맛이 없구만. 이젠 바게트 빵 말고 다른 것도 먹어보고 싶다. 이 바게트 빵은 다른 먹거리에 비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빵 중에서도 완전히 하급이야의 의미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자 기적이었던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보다 기적과 상식 모두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적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추수하여 먹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어주시는 5만 원, 10만 원씩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많지는 않아도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등을 드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풍성하고 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그렇게 사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유월절에 만찬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끝으로 감람산 즉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셔서 신문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두 번 성경에 나타난 것만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장면이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을 동물로 묘사할 때 양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양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양은 자구책이 전혀 없는 동물의 전형입니다. 치타와 같이 빠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맹수들처럼 이빨이 뾰족하여 다른 짐승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나마 달려있는 뿔이라고는 뒤로 감겨져 있어서 맹수의 공격을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은 타조, 매, 독수리, 갈매기와 같은 조류라고 합니다. 타조의 시력은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와 독수리는 2km에서 3km 정도 상공에서 들판을 지나가는 토끼와 쥐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포유류 중에서는 기린과 하이에나가 시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반면에 양은 시력이 나쁜 동물의 대표자격인데 바로 코앞에 있는 풀이나 채소를 겨우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것이 양을 이리들, 즉 늑대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양은 이리와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사자나 범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그것이 권력이든 학력이든 금력이든 어떤 종류의 힘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시고 그 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예수 믿고 살래 아니면 안 믿고 죽을래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으스댈 수 있겠습니까? 또 아니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코끼리를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코끼리가 이리를 건드릴 일도 없고 이리들도 코끼리의 덩치에 짓눌려서 괴롭히지 못할 테니까 서로 공존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기죽지 않고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이리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갖지 못한 또한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입니다. 양 자체는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목자로 인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맹수의 공격과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전도자들은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것은 전도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산길을 가다 보면 뱀을 만날 때도 있었고 강도를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보호해 주는 무기가 지팡이입니다. 즉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너 자신이 너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또 배낭, 양식, 돈, 두벌 옷은 의식주의 문제인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중동의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못 보던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그 사람을 초청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위선에 가까울 정도로 후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어떤 마을 사람이 손님 대접하기를 거부하였다면 그 사람은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의식주의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직접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번역하지 않고 쓰는 용어인데 번역하면 믿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미션을 하는 대표적인 곳이 스위스 로잔 근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인 라브리입니다. 라브리는 피난처라는 뜻인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미국인 목사 부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구도자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해 찾는 곳이 되었고 대륙 곳곳에 10개 정도의 나라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양양에 있습니다. 라브리는 아주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후원자 한 명도 없이 셰프 목사 가정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몇몇의 사람들과 진리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나눈 것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라브리의 목적은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가족들의 생활과 찾아오는 사람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돈을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한다. 둘째, 하나님께 라브리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한다. 셋째, 스스로의 일을 계획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넷째, 이 일이 커진다면 광고하지 않고도 함께 동역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한다. 이것이 대표적인 페이스 미션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갖출 수 있는 것은 갖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할 때는 삶의 상황과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이기도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유대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지로 흩어져야 할 것인데 그곳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상황과는 또 다르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말씀을 잘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는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라고 극단적으로만 생각한다든지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인데 우리는 저축하면 안 되고 자기 집도 있으면 안 되며 하루 세 끼 먹는 것 외에 남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누가복음 9장과 10장의 원칙을 따라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여비를 주면 그것을 교통비로 삼아서 다른 지역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 22장의 원칙을 따라서 사역했습니다. 그가 가진 기술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막을 만들며 자신이 쓸 것뿐만 아니라 동료가 쓸 것도 함께 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든 바울 사도든 그들이 사역한 형태는 다르지만 그들 모두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36절 후반에 있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무장투쟁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 주장이 복음서 전체를 보더라도 맞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로마 정부나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무력을 준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만 봐도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칼을 사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검이 두 자루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자루의 칼은 무력투쟁하기에는 결코 만족할 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무력투쟁이 목적이었다면 12명의 제자가 군인들을 상대해서 싸우기에 검 두 자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각각 장검 하나, 단검 하나, 두 자루씩은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50절 이하에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한 명은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그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력투쟁을 하셨더라면 결코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대신에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다른 쪽 귀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력투쟁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족하다는 말씀 다음에 이런 말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족하다,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많이 성숙하고 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이 되려는 자녀가 시험을 몇 개월 앞두고 있는데 꾸준하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루는 와서 말하기를, 아빠 또는 엄마, 내가 그동안은 매일 한 시간씩 시험 공부하다가 지난주부터는 두 시간씩 하기 시작했어요. 나 잘했죠? 라고 말하면 그 부모님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정말 잘했다 라고 딱 한마디만 할 것입니다. 사실 매일 10시간 이상씩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제 아이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하다의 말씀이 바로 이 부모가 정말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성경에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고만 되어 있지만 그 기도만 드리셨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 드리셨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당하게 되실 고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을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허상이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본래 십자가형 제도는 로마 제국에는 없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자의 아들은 사자이고 토끼의 아들은 토끼이며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당장의 신성 모독죄로 처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십자가형 선고하기를 꺼리는 빌라도 총독을 협박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만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과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까지 무효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와는 달리 이런 위협에 둘러싸여 있어서 제자들에게 초기와는 다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처음 내보내실 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배낭, 돈, 두벌 옷 등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가 이르기를 그토록 원하며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갖지 않게 하시고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누리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 마지막에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자루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며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갖게 하셨다면 그것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목적 삼으십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든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땅의 소산물을 먹든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모든 곳이 약속의 땅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본능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섭리를 펼쳐 가시는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때로 전체의 말씀보다는 부분의 말씀에 집착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에만 또 자신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함의 말씀, 의로 교육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내보내실 때는 지팡이나 배낭, 돈, 두벌 옷 등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는 주머니도 자루도 다 챙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세속적 가치관이나 우리의 본능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